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앞에 앉아서 찬송을 듣는데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부산교회는 합창단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 합창한다고. 너무 이렇게 행복합니다. 찬송이 듣는 것이. 성님 와서 오늘 요한복음 제5장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초겨울인데 벌써 이제 11월달이 다 가가는데 부산 아직 따뜻하고 눈도 안 오고 얼음 올려고 생각도 안 하고 원래는 좀 따뜻한 이제 초겨울을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회 오시도 상당히 좋지요. 네, 또 이렇게 먼지 날까봐 비도 조금씩 뿌려주고. 부산 시민에게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서울제 감기를 가져와서 부산에서 떨어뜨려놓고 가려고 그러니까 부산을 오염시키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합니다. 거의 다 나았습니다. 제가 감기 가져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세계 속에 있는 세계가 내 마음에 펼쳐지면서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전 제가 요한복음 5장 이야기를 뭐 수백 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이런 성경 거의 다 외워요. 근데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것이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썼을까? 요한복음 5장 그냥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께서 그 저 뭡니까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는 연못이 있는데 행각 다섯이 있고 병자 있는데 그냥 이제 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야기 읽어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을 낳게 수많은 병자들이 와 있는데 성경은 그 병자들 둘로 딱 나누어 놨어요. 어떻게 나누어 놨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병자, 할 수 없는 병자 딱 나누어 놓은 거예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이 되면 다 낫는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물을 동할 때에 뛰어들어가서 병이 나을 수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딱 나눠놓은 거예요. 이건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데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난 뛰어들어갈 수 있어 하는 사람은 어디로? 목가로 다 몸만 쳐다보고 물 동하기만 기다리면 얼른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천사가 물을 통하는 걸 봐도 난 들어갈 수 없어 하는 사람은 따로 저쪽 한쪽 구석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가르치는 말씀이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근데 거기 병자들 가운데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혼자 많이 들어가라 캐라. 예수님 같이 안 도우신다.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주님이 병을 고치시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아주 성경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어떤 어부가 있어요. 어부는 이제 고기를 잡는데 동해 안에 어부도 있고 서해 안에 어부도 있는데 이 동해안은 주로 오징어잡이 배들이 어선이 나가는데 오징어잡이 배들은 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배 위에 이만한 전등을 수백 개를 달아요. 그래가 이제 이 배가 이제 항구에 따라 이제 오징어 잡힐 때쯤 되면 이제 저녁을 먹고 처럼 밤이 돼요. 어두운데 이제 배 시동을 걸어가지고 발전기가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막 그 이런 등이 수백 개 켜놓으면은 대낮보다 환한데 오징어가 그 불빛을 보고 전부 또는 바다가 하얘진데 오징어로. 그래 많이 모여도 그 위에 밟고 걸어가도 안 빠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보인대요. 그 낚시로 가지고 오징어를 잡는데 딱 던져 무는 걸 잡는 게 아니고 오징어 낚시는 이제 막 바늘이 사방으로 있는데 막 던져 막 돌리면은 그게 딱 걸려와요. 오징어가. 배도 걸리고 머리도 걸리고 꼬리도 걸리고 뭐 막 걸려가지고 툭툭툭툭 들어오는데 배에 한 배 가득 잡으면 옛날에 군대 가기 전에 삼척가 집회하면서 그 오징어 이야기 이제 오징어 먹고 그날 막 삼척에서 하는 오징어를 이까락해요. 이감. 그래서 물리까 그래서 오늘 대학교 물리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물이까 근데 이제 어부들이 제일 바라는 게 똑같은 어부라도 배가 있는 어부가 있고 배가 없는 어부가 있어요. 배가 있는 어부들은 자기 배 몰고 와서 고기를 잡으면 그 삼척은 사람들이 지식을 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오징어 한 철만 잡으면 한 번에 전해나면 배 가득 실으면 뭐 보통 뭐 1년 월급 나온대. 1년 월급. 그러니까 이제 삼척 사람들은 그 대한민국에서 망한 사람은 전부 삼척 간다 그러더라고요. 척하면 삼척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삼척 가서 이제 거기서 오징어 잡는 배를 탄대요. 그래서 배를 타는데 이제 자기 배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잡으면 다 자기 거잖아요. 배가 없는 사람들은 배를 빌려가지고 가요. 주인은 안에서 방 안에 낮잠 자고 있어요. 그러면 고기 잡아오면 반은 자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부들이 큰 소원이 자기 배를 몰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배 한 척이 뭐 1, 20만원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비싸니까 자기 배를 못 가지는 거예요. 어느 날 어부가 배를 갖고 싶은데 그리고 좀 낡은 배가 한 대 팔려고 내놨는데 그걸 살려면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셋이서 올려가지고 이제 배를 어선을 하나 써요. 좀 고물 배를. 어부들 하나님만 믿으니까 배를 삼아 반드시 이제 고사를 지내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바다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돼지머리님께 빕니다 비나이다 뭐 아니면 오징어 대가리한테 빕니다 하여튼 막 이제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 떡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이 통통통통통통통 하면서 오징어 집어등을 달아가지고 이제 그 낚시를 잔뜩 감아놓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다에 막 끌어 당겨 놓으니까 고기가 너무너무 잘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한 배 잔뜩 실었는데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 이제 몰고 배를 몰고 항구에 돌으러 하는데 고물배가 되게 엔진이 피피피피픽 하고 꺼져버린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리고 어떡하기는 이제 그중에 또 엔진을 만질 줄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떤 이제 엔진을 착 몸길로 가서 뜯어요. 뜯어가지고 기름 그릇에 딱 놓고 이제 하나하나 기름 걸레로 가지고 엔진을 닦아가지고 다시 또 조립을 해요. 조립을 해가지고 시동을 막 걸어보면은 팡팡팡팡팡 하다 피비비가 또 꺼지는 거예요. 그제 밤새도록 엔진을 고쳐도 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고민이 다 이제 해가 떴어요. 해가 이제 떴는데, 이제 고기는 이제 막 좀 상하고 더위에 그런데, 빨리 가야 하는데, 이 엔진이 고문에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제 막 날이 오후 만 3시, 4시 되니까 이제 막 햇빛이나 뜨거운데, 이제 막 고기는 상하려고 그러고 너무너무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엔진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배가 한 대 쭉 들어오잖아요. 막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 이제 배가 가까이 왜 그러냐고 그래 하는 말이 우리 배가 이 기관이 고장이 나가지고 시동이 안 걸린다고 그래 밧줄 하나 던지라 그래 밧줄을 이제 배 위에 던져주니까 앞에 배에 메고 이제 뒷배가 이제 따라가는 거죠. 이제 항구로 나가면 되는데 따라가니까 할 일이 없는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 다시 이제 엔진을 뜯었어요. 하나 뜯어가지고 놓고 또 차례차례 엔진을 조립을 한 거예요. 기름 걸레로 깨끗이 따라 조립 해가지고 이제 딱 조립이 된 거예요. 그래야 이제 시동을 거니까 팡팡팡팡팡팡팡 하고 연기가 퐁퐁 나는 거예요. 그래 앞에 가던 배가 뒷배 이제 시동 걸렸네. 그래 밧줄 풀어놓고 와버렸어요. 밧줄 풀어놓고 저만큼 가는데 엔진이 팡팡팡팡팡 피비비 하고 꺼져버렸어. 이제 고물배하고 새배가 이제 그런 게 차이 있지, 그죠? 하,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됐어요. 배 안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야 임마 그냥 놔두마 우리가 한국까지 가는데 뭘 그걸 만져가지고 팡팡거리게 줄을 놔둬가지고 이제 오자란 말이야 고기 다 썼고 야, 가만히 앉았더니 그래도 엔진 뜯어가지고 고쳐보는 게 뭐가 나빠 내 중간에 꺼질 줄 알았나 이제 막 대박 싸웠어. 돼지머리 들여놓고 고사지는 새로 산 배라고 줬는데 막 배에 막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진절머리가 나요. 진짜 막 내가 이제 다시 고기 잡으러 와봐라. 내가 막 사람이 아니다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갔는데 어째어째가 또 선 하나 배 하나를 만나고 왔는데 항구에 오니까 고기도 다 썩었고 다 상했고 사람도 다 지치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밤새도록 했는 건 아무도 며칠 동안 아무 사용이 없는 그래서 고생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배가 시동이 안 걸리면 아예 안 걸려버리면 큰 배가 끌어주면 항구까지 가만히 앉아서 가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시동이 걸려가지고 잘 가면 문제가 아닌데 줄로 잡고 갔을 때 팡팡팡팡 시동을 가졌다가 풀어놓고 가니까 시동이 꺼지면 그게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이건 요한복음 5장 신앙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요한복음 5장에는 신앙이 두 가지 종류의 신앙. 하나님은 항상 딱딱 분리를 시켜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돕기 일하러 오시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분리하느냐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다음에 뭐 신앙 잘할 수 있는 사람과 나는 신앙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한 사람과 딱 나눠놔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사람 저끼리 얼마든지 하도록 내버려 두고 예수님은 어디를 찾아가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신앙을 대신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옳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베데스다 목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병자를 찾아간 게 아니고 다른 병자들은 전부 다 연못을 둘러앉아가지고 가족들하고 음식도 먹고 즐거워하면서 물만 동해 바라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간다. 이미 발은 물에 담가놓고 그렇죠? 막 살짝 누르면 그냥 살짝 밀면 그냥 빠지도록 해가지고 다 먼저 들어갈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연못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셨을 때 그들은 얼굴을 예수님을 향한 게 아니고 얼굴은 못을 향하고 등을 예수님을 향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병자 병이 낫는 것도 모르고 그냥 연못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앉아 있는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병을 앓으니까 뭐 부모도 다 죽고 이제 뭐 형제들 다 떠나 이제 막 혼자 비참하게 지나간 사람이 손을 벌려가지고 뭐 과자 조각 하나 빵 조각 하나 얻어서 먹고 하루하루 이제 사는 거죠. 그 물이 통하는 거 뭐 들어가지 못하는 뭐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화장실을 찾아가겠습니까? 샤워를 했겠습니까? 이빨을 닦았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먹고 그 자리에서 싸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기도 잘하고 전도 잘하고 열심히 충성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금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을 기뻐서 찾아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막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 식사에 잡숫고 설거지하고 설거지 안 하고 온 사람도 한 몇 있을 끼고 그 다음에 말에는 뭐 화장하고 정리해놓고 다음에 차 타고 오느라고 무지 바빴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이제 왔는데 그래 열심으로 와도 은혜를 있는 사람하고 은혜를 못 있는 사람하고 딱 하나님 하나 나왔는데 마음 안에서 나는 기도를 잘해. 나는 정말 11조 잘하면 되고 앞으로 열심히 주일 지키면 되고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진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한번 다 될 것 같은데 해보면 거짓말 안 하면 되지 그죠? 어제 거짓말 하도 많이 해서 어제 거짓말 한 게 아니라 거짓말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렇죠? 이야기 기억이 나요? 가나면 그런 거 잊어버리세요. 예. 거짓말 안 하면 되지 뭐. 주일 지키면 되지. 나쁜 짓 안 하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선한 일 하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신앙이라는 게 말이에요. 그게 그래요. 뭐 내가 십계명 지키면 되고 나쁜 짓 안 하면 되고 부모 공경하면 되고 11조 내면 되고 주일 예배 참석하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성경 읽으면 되고 그게 이제 말하고 실제 해보면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제일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주 하나님 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일 걸지 말라. 안식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그거 너무너무 쉬워 보이고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신앙을 해보면은 너무 신기한 게 그냥 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곧 될 것 같은데 해보면 안 돼요. 해보면 안 돼요. 어? 내가 왜 이러지? 이번엔 다시 잘해봐야지. 맘먹고 열심히 해봐야지.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시키면 그거 시키면 되지. 11조 내면 되지. 이웃 사랑하면 되지. 성경 읽으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아, 여러분 제가요 목사인데 제가 제일 곤란할 때가 언제냐면은 형제 자매나 죽기지 교전에 간증을 하는데 형제 뭐냐면 박 목사님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침마다 성경 읽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데 나는 그게 잘 안 된다 하는 거야. 그 이제 형제 내가 뭐 새벽에 일어나는 걸 보지도 안 해놓고 근데 여러분 박옥수 목사도 어떤 성경 안 읽혀질 때가 있어요. 이거 이제 미리 얘기해 놔 안 할 수 없는 게 자꾸 그런 간증 하는데 나 안 그런데 칼락하긴 또 그렇고 그냥 지나가려고 약간 좀 미를 그렇고 성경요 성경 잘 읽는 사람 지구에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읽게 해주시니까 읽지. 그 저도 종종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저 성경 좀 잘 읽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어떨 땐 진짜 성경이 막 그렇게 은혜롭고 귀하게 들리고 막 재미있고 막 눈물 겪고 감사해서요. 하루 종일 성경 읽어도 지겹지 않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성경 읽는데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원래 성경 잘 읽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성경 못 읽어. 그 기도하면 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뭐해요. 기도 나하고 성경이나 읽지.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은혜로 될 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도 성경 잘 읽는다 캐놨다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박 목사님은 뭐 새벽이란 성경 읽고 뭐 그래요. 어떨 때는 새벽에 일어나 성경 읽으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새벽에 장례식에 가야 해요. 발인 예배. 그 집에 차 타고 한 뭐 4, 50분 가려면 1시간 전에 가야 하니까 발인 예배 5시 반쯤 되면 4시 반쯤 출발해야 돼요. 6시 가면 5시쯤 출발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어요. 발인 예배 갔다가 그 다음에 예배 마치고 오면 아침 먹고 바로 성경 할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이제 뭐 광주에 저녁 집회 마치고 자고 막 새벽에 일어나 출발하니까 막 자도 잘 못하는 성경 못 읽을 때 있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는 이것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나는 성경을 잘 읽어. 나는 성경만 잘 순종해. 나는 착하게 살았어. 하나님을 잘 섬겨. 나는 기도를 잘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못을 바라보고 물이 동할 때 뛰어들려온 사람 축에 속하지 38년 된 병자에게 속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는 못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한쪽 가에 들어 누워서 세상 구걸하기 위해 얻는데 누워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물이 동하는 걸 봐도 들어갈 수 없고 누가 날 못에 넣어주지 않으면 나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캄캄한 밤에 물이 동하고 다 잠자고 내 혼자 눈 깨도 발버둥 치다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미 자기는 목가에 앉아서 자기가 노래가 선을 해서 들어가서 병을 한다 불가능하니까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버려두고 38년 된 병자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멘. 이해가십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오전에 여기에 이제 여러분 막 바쁘게 아침에 잡수시고 피겁빛 집회와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로 딱 나누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내가 성경 잘 읽을 수 있는 사람, 기도 잘할 수 있는 사람, 전도 잘할 수 있는 사람, 율법 잘 지키는 사람, 충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모아서 한쪽에 딱 놓고 그다음 나는 뭐 하나님 전도도 잘 못합니다. 기도도 잘 못합니다. 나는 잘 못합니다. 전혀 못하는 사람을 모아놓고 하나님은 어느 쪽으로 가시느냐 하면 못하는 사람 쪽에 가서 못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돌보아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아, 참 기분 좋다, 좋다. 이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성경에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여러분들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면 해보면 아, 나는 기도 잘 안 되네. 성경 잘 못 읽겠네. 난 충성하네 잘 안 되네. 난 거짓말을 자꾸 거짓말하네. 나는 담배 좀 잘 못 끊겠네. 나는 술 좀 잘 못 끊어. 그래서 이제 안 되는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신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배가 그냥 여러분 배가 시동 안 걸리면 끌고 항구까지 데려다 주는데 그렇죠? 속초항이나 뭐 강릉항이나 데려다 주는데 시동이 걸리지도 안 하고 안 걸리 좀 아예 소리 안 나, 안 걸리면 막 태워주는데, 괜히 픽픽픽픽 팡팡팡팡팡 가다가, 연기가 퐁퐁 올라가면 하니까, 딱 밧줄 풀어놓고 하니까, 그 다음에 꺼져버리. 그게 이제 신앙을 죽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나는 악당입니다. 난 죄가 많습니다. 나는 막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서울에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날 제가 이제 차를 몰고 북악 스카이웨이 그쪽으로 갔어요. 볼 일이 있어서. 북악 스카이웨이를 갔는데 갑자기 이제 막 그 올라왔는데 막 갑자기 눈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막 비탈길인데 눈이 오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거기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었는데 예배당 마당이 있길래 차를 몰고 예배당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그 예배당 안에 목사님이 나를 보시더니 아이고 저 그 여기다 세우라고 막 하면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냥 사택의 안방으로 들어가 따라갔는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날 우리 부부한테 이북서 와오셨다 그러면서 김치밥을 했더라고요. 이북서 김치밥 뭐 밥에다 김치를 넣어 김치밥 그래 정심을 아주 잘 얻어먹었어요. 그제 그 목사님하고 이제 신앙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자기가 옛날에 대구 교도소에 교목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목사님 혹시 그 사형수 남인환이라고 아십니까? 하니까, 아, 내가 알지. 제가 그 사형수 남인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대구 교도 제19호 감방인데 이분이 이제 그 뭐 살인하고 그래서 이제 사형수가 됐어요. 대구 교도 19호 감방에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면회로 오셨어요. 그때는 요즘은 이제 그 면회실 가면 딱 앞에 막혀있는 거 서로 마주 앉아서 탁 잡아서 미안해를 하는데 어머니가 야 이놈의 자식아 이게 웬일이고 막 아들 자꾸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뭘 느끼냐면은 내가 사형수라고 해서 엄마가 뭐 좀 약간 끓이는 같은 마음을 느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동생들도 면회 오고 친구들도 면회 오는데 뭔가 자기가 사형수와 끓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막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사형수는 이제 혼자 독방에 있는데 어느 날 누가 그 방에다가 전도지를 한 장 딱 넣어줬어요. 딱 읽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 전화하길래 저 막 구겨가지고 진짜 버리려고 하는데 심심한데 혼자 이거나 읽어보자. 그 마음이 그래 한번 읽어보자.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거래.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교도소 안에서 독방에서 그게 막 손에 다 피도록 읽었어요.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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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뭐 잘 모르겠어서 교도관한테 부탁해가지고 성경책 좀 보내달라고. 교도관이 성경책 한 권을 넣어줬어요. 남인환 씨가 머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그 한 강도를 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서 그거를 읽은 거예요. 내가 사형수라고 친구들 나를 끌이고 동생들도 나를 끌이는데 예수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그 살인 강도도 같이 낙원에 데려가고 싶어 하시나? 그 마음이 열렸어. 그래서 전도지 뒷주소로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가 그 편지를 받고 이제 그 남인환 씨를 맞으러 갔어요. 몇 분 교제하는 것 이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삶이 기쁜 거예요. 그때부터 교도이사는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인환 씨와 가까이 지내다가 가까이 죄송합니다. 가까이 나가지고 면회 몇 번 갔죠. 저는 군대에 이제 갔어요. 군대에 있는 어느 날 누가 엽서를 하나 보냈는데 우리 형제 남인환 주님 품으로 가다 사형 집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그 이제 우연히 저는 북악스카 하이웨이 갔다가 갑자기 눈이 와서 미끄러워져서 차를 뭐 다닐 수가 없어서 어찌고 하는데 그 예배당에 빈 마당이 있어서 예배당 마당에 집어넣었는데 차를 아 목사님이 저를 보고 좀 도로시라고 놀다 가라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정심을 김치밥을 얻어먹고 우리 부부가 생전 처음 보는 목사님 집에 가서 그래 물어보니까 그분 대구 교도소 출신 교목으로 있었다 그러는데 그래, 남인환이 아느냐? 예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형당했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사실이냐? 그렇다. 사형장에 내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남인환 형제 마지막 순간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 이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 하나님이 그날 그 이야기 우리 형제가 어떻게 마지막을 갔는지 그 이야기 듣게 하기 위하여 그가 눈이 오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이해가시죠? 이제 보통 사형수들이 사형을 당하면은 얼굴을 수건으로 보자기해서 가리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형 집행을 검사가 하는데 이제 이름 묻고 생년월일 묻고 주민등록번호 묻고 확인이 되면은 판결문을 거기서 읽는다 하더라고요. 이래 이래 해서 판결이 사형이 언도된 사형을 집행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형하기 직전에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그건 어느 죄수라도 사형 당하기 전에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다 준다. 그 사람 마음에 막 쌓인 게 있기 때문에 안 믿는다. 그걸 말하러 가면은 저성에 가서 한이 맺혀서 쉬질 못해서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고요. 이제 안 믿는 사람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꼭 사형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 할 말이 뭐냐? 그걸 묻는다는 거죠. 그 남인환 형제님도 하겠는데 검사가 이제 물었어요.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해라. 나 얼굴에 보자기 좀 벗겨달라고. 그래서 이제 보자기를 벗겨줬어요. 거기는 이제 사형장에 가면은 사형을 집행하는 분이 이제 검사가 사형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의사가 사망 진단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사나 스님이나 신부님이 이제 또 거기서 이제 그 이제 종교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형 집행관이 있고 있는데 우리 남인환 형제가 얼굴에 수건을 벗고 난 뒤에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불쌍하게 볼 것이다. 왜? 내가 내 명예 안 죽고 젊어서 사형을 당하니까. 맞다. 내가 불쌍하게 보이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당신들이 불쌍하다. 왜? 당신은 언제 안 죽느냐? 죽는다. 대한민국의 법은 내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사형을 시켜서 내가 오늘 사형을 당하지만 하늘 나라의 법은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씻어져서 무죄다. 당신들은 대한민국 법으로는 죄가 없고 나는 대한민국 법에는 사형수다.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법에는 난 죄가 없고 무죄고 당신들은 죄가 있으니까 영원한 멸망이다. 누가 더 불쌍하냐? 이분이 마지막 그런 방법으로 목사님, 신부님, 스님, 다음에 의사님, 그리고 이제 또 그 뭡니까 교도관, 다음에 사형집행 검사 앞에서 쭉 자기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눈보다 더 희게 씻어져서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품으로 간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조용해진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찬송을 불렀다가 나의 갈 길 다가 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여심하리요. 쭉 찬송을 1절, 2절, 3절을 다 부르고 주님 앞에 그 남이란 형제가 사형이 확정되고 이제 사형 집행 끝난 뒤에 보던 검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대한민국의 법은 사람 죽이는 법은 있는데 사형 시켜서 이런 사람은 살려야 하는데 대한민국 법에는 이런 사람을 살리는 법이 없는 게 너무 통탄스럽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진실하고 착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 살려야 하는데 내가 검사지만 이런 사람을 살리는 법이 없어서 안타깝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나한테 자세히 해주셔서 내 우리 형제 남인한게 마지막을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대한민국 법으로는 죄가 없지만 하나님의 법으로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대한민국 법으로는 죄인이지만 사형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나는 무죄가 됐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죽음 앞에서 내가 지금 죽는데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연히 설 수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뭐 세상에 좋은 옷 입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화려하게 살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니고요. 그게 행복이야. 저도 제가 한 20년쯤 됐는 것 같은데 위궤양으로 그때 막 그래가지고 고생을 좀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얼마 그 전인가 장이 폐쇄가 됐어요. 다 꼬였어요.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었는데 할머니도 장례를 치르고 토요일 아침인데 아침에 선교학교에 말씀 전하러 가야 하는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날 못 갔어요. 이제 하루 종일 배가 아파가지고 고생하는데 밤 한 12시 거의 가까워 왔는데 배가 너무 배가 막 뻥그레 솟아오른 거예요. 근데 아내라는 사람이 자기 안 아프니까 막 입을 딱 흘려 얼마나 미운지요. 누워서 이제 가까이 가서 발을 탁 찼어요. 왜 그러냐고. 나만 아파 죽겠네. 뭐 입을 벌리고 잠만 잔다고. 그래 전화해가지고 차 좀 보내라고. 저 차가 와서 12시에 이제 병원에, 한양대학병원에 들어갔어요. 한양대학병원 딱 들어가니까 막 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찍고 하더니 이제 그 장이 꼬였다는 거예요. 꼬여가지고 이제 거기 밑으로 안 내려가니까 배가 공기 뻑 차가지고. 그 의사가 코에다 튜브를 끼웠어요. 이만 빵 배가 막 팽팽하게 찼는데 갑자기 거기서 막 바람물이 팍 쏟아져 나와가지고 의사 가운 다 버렸어요. 그 이제 제가 빨리 외과로 이제 옮겨진 거예요. 수술해야 한다는 거예요. 장이 꼬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 24시간 안에 죽는다 하더라고요. 빨리 수술해야 한다. 이제 수술실에 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데 제 처형이 한양대학병원에 보고까지 근무했는데 제 아내가 이제 처형한테 전화를 해서 새벽 한 뭐 2시나 3시쯤 됐겠죠. 아, 은숙이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왜 그러냐고 장이 폐쇄했다고 지금 수술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담당 의사가 누구냐 수술 담당 의사 누구냐 물었어요. 그날 밤에는 토요일 밤 주일 새벽이죠. 그러니까 전문의 나눠놓고 전부 수련이 학생들 의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형이 전화를 해서 조금 밀어놔라. 날이 밝으면 내가 아는 의사 깨면 좀 부탁해서 술 좀 부탁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날이 밝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침대에 누워있다 이래 눈을 떠보니까 제 아내가 저를 아주 근심스러운 얼굴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게 갑자기 아내 얼굴이 희미해지고 어르드러스해지는 게 이상. 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막 이를 악물고 정신을 차려 막 애를 썼어요. 근데 꼭 내가 어디 떨어지는 것 같은 게 아내 얼굴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런데 마음에서 생각이 하나 딱 떠오르는데 내가 지금 정신을 잃어가고 있구나.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지금.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기 전에 뭐 한마디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뭐 교회를 이렇게 이렇게 해라, 형제들을 화목해라, 뭐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제가 이제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나이 들면 뭐 행동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입이 늘 잔소리 많이 그런다. 여러분 젊은 사람 그걸 알아야 돼요. 노인도 잔소리 한다고 짜증만 내지 말고 나도 언젠가 노인이 된다. 그럼 자도 잔소리 할 수 있으니까 듣기 싫어도 못 듣는 자 그냥 지나가라 그래야지. 그 일일이 따지지 마세요. 나이 많다고. 알겠습니까? 아, 젊은 사람 대답해봐요. 그래, 노인도는 그 잔소리라도 해야 살지. 할 일 없는데 뭐, 아, 농사를 짓습니까? 아니면 짐을 짚니까? 그 할 일 없어 잔소리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꼭 따지지 마세요. 특히 늙은 목사한테 젊은 목사가 따지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딱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뭐 죽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 다 잘하겠지. 그 전에 막 할 얘기 그래만은 딱 죽음 앞에 서니까 아무 할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 제 아내한테 여보 내가 죽거든 우리 은숙이 영국이 데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면 죽은 사람도 있는데 뭐 산 사람이면 살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이 왜 말이 없느냐 하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입을 다물고 죽어요. 아 정말 그래.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신 데는 전혀 말씀 안 하셨어요. 지금 한 40년 아버지 돌아가신 됐는데 한 번도 저렇게 얘기 안 해. 살아계실 때 말씀 많이 하셨는데 돌아가신 뒤에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나도 죽고 나서 말 안 할 테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만 듣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목사님들에게 무슨 얘기하고 뭐 우리 집사 여보 뭐 우리 은숙이 영국이 데리고 행복하게 잘 사세요. 아무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세 번째로 몇 번째로 세 번째로 내가 이제 지금 죽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내가 지금 죽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 생각을 하니까, 생각 하나 딱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인데,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지.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수 없는 생각 속에 뭉쳐있다가 알겠습니까? 그 생각이 마음속에 뭉쳐있다 뿡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지. 딱 그 생각이 내 마음 안에 떠올라가지고 올라오고 난 뒤에 모든 생각이 사라지면서 하, 내가 죄사함을 받았지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구나. 내가 이 환난 많은 세상을 이 고통 많은 세상을 내가 이 근심 많은 세상을 이제 떠나는구나. 저는요 그때 전무후무하게 그 평안한 마음 그 감사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모든 평안이 다 내게 온 것 같아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 내가 드디어 주님 앞에 서겠구나. 내가 내일 아침에 생명나무 강가에 앞선 성도들과 함께 거닐겠구나. 황금 보석 찬란한 집에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겠구나. 너무 편안한 거예요. 얼마 전에 태국에 선교하고 있는 김학철 목사님 부친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식에 갔어요. 김학철 목사님이 뭐라냐면 자기 당신 아버지가 학철이가 공부를 잘해서 어렵게 어렵게 땅 팔아가지고 전주에 와서 대학을 졸업시켰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자기 그 김학철 목사님 아버지는 막 막내 아들 대학교 그때 막 들어가기 어려운 때인데 대학 졸업에 막 너무 막내 아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대요.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소식으로 가보니까 선교학교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찾아가 보니까 선교학교도 번듯한 학교가 아니고 학생들 뭐 일곱, 여덟 명 앉혀놓고 밥상 펴놓고 그 아버지가 막 그때 그렇게 실망했다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나중에 구원을 받으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딱 서니까 다이아몬드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뭐 돈이 보이겠습니까? 뭐 여러분 뭐 요즘 서울에 비싼 아파트는 50억 한다는데 50억짜리 아파트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지. 그게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언젠가 이 땅에서 영원히 못 삽니다. 한번 이 땅을 떠나야 돼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만일에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날이 다가와서 이제 여러분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 어떡하지 오늘 넘기기 어려운데 이제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만일에 여러분 제 사함을 받으면 아주 막 돼지우리 같은 집에 있다가 혹은 맨션 아파트로 이사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은 영광스러운 집에 간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슬픔이 없는. 저는 옛날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그런 걸 잘 몰랐는데 내가 딱 주님 앞에서 딱 있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황금 보석 찬란한 집에 주와 함께 영원히 가겠구나 생각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 남이 난 형제님 어찌다 사형을 다했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 사형 집행자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 우리 기쁜소이 성교 사람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 집회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혹시 재산 받지 못한 분들이 이번에 말씀을 듣고 또 개인 상담을 통해 제사함을 받고 여러분의 죄가 눈처럼 이게 씻어지면 뭐 아무렇게 살아도 돼요. 뭐 거지도 괜찮고 뭐 할 때 그냥 잠깐 몇 년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음 앞에 설 때 이야 이제 내가 이 눈물 많고 근심 많고 고통 많은 세상을 떠나는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황금 보석 찬란 집에 영원히 살겠구나. 너무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전 옛날에 그래도 죽음 앞에 서면 두려울 것 같고 고통스러울 것 같았는데 그날 이후로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 죽음이 내 인생 끝이 아니고 더 영광스러운 새로운 하늘나라의 삶이,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김학철 목사님 부친 장례식에 가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제 휴대폰 삼성 갤럭시인데, 갤럭시 뭐 4인가 4기가바이트인가 하여튼 그래요.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처음에 휴대폰 나올 때 이만한 휴대폰에서 이렇게 기회되고 이렇게 들으면 좋아하는데, 이 갤럭시 휴대폰이 참 좋은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걸 삼성 휴대폰 회사에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제가 갤럭시 휴대폰 가지고요 독일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영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뭐 러시아 다 돼, 미국 다 되는데, 이 휴대폰이 대기권을 넘어서 하늘나라고 안 되는 거야. 왜 삼성이 그거 하나 못 만들어? 그날 막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보세요? 그 김학철 선교사님 아버님이십니까? 예, 저 박옥수 목사입니다. 먼저 하늘나라 어떤지 한번 소감을 한번 우리 전부 가족들 들고 있어서 스피커폰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 박 목사님 여기 학철이 앱입니다. 예. 박 목사님 이건 말로 못한다. 와봐야 알지 모릅니다. 암만 말을 해도 얼마나 좋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이럴 줄 아무리 이야기도 표현을 못하겠으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우리 그 학철아, 예 아버지, 그 우리 가족들 간에 조카한테 아직 구원 안 받은 누구 빨리 오늘 명단 작성해가지고 어쨌든 내가 하늘나라를 전한다고 그래라. 꼭 구원받고 오라 캐라. 저 지옥 가서만 된다고 캐라. 예 아버지. 그 이야기 녹음해 놨다가 아이들 다 들려줘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예수님도 만났고 사도바울도 만났고 우리 교회 선교사들, 먼저 죽은 선교사 다 여기 있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어르신 그만 들어가시고 예배 마쳐야 합니다. 좀 한마디만 더 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침대에 누워서 세상에 죽음 앞에 선 사람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죽음 앞에 선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거 혹시 여러분 오늘 뭐 체면 가지고 아이고 나 구원 못 받아가면 창피해서 어찌나, 그만 하나도 창피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태어날 때 구원 받고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와서 구원 받은 거니까. 알겠죠? 우리 교회는 제가 대전 있을 때 나이만 어르신 한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를 치렀는데 한 분 그 딸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아버지 장례 치러서 너무 감사해서 꼭 목사님 정심을 한 끼 사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 몇 분이 갔어요. 그 아가씨가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너무 교회보고 고맙다고 하면서, 내가 직장 갔다 돌아오면은 아버지 방에 냄새가 나고 나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젊은 사람 늘 아버지 곁에서 이야기해주고 그것도 고맙고 장례 치러 고맙고 막 이야기를. 그러다 목사님 참 그거 아십니까? 뭐요? 우리 아버지 시험 한번 떠신 데가 있는데. 아 그랬어요? 예. 아버지가 교회는 안 그래 즐거워도 어느 날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 시험 들어서.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우리 가족들이 모두 걱정을 했어요. 아버지 교회 가면 그렇게 즐거워하다가 수양회 갔다 온 뒤에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여보 당신 왜 교회 안 나가느냐고 물어요. 알 거 없어. 그건 뭐 교회 나가는가 봐요. 시험이 잠복 드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교회만 가면 기뻐하시다 안 가니까 너무 안 돼서 어머님이 자세히 조용할 둘이 이야기 영감 왜 한 건지 이야기해보라고. 뭐 알 거 없어. 아이 그 부부지간에 뭘 가지 그러냐 얘기하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자세히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그 인간들 말이야. 이제 그 아버지는 초등학교를 안 나오셨다 하더라고요. 날 무식하다고 따들 내놓고 저들끼리 나눠가지고. 그럼 뭘 그러갈게. 그래 이제 수야에 가니까 이 어르신 갔는데 한 사람도 아, 나 오늘 구원 받았다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어떤 건지 보고 싶은데 안 보여주고 받았다 하는데 구원이 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나가니까 구원 나도 받았다 나도 받았다 나도 받았다 하는데 보여주진 않았고 옳거니 이놈들이 내가 무식하다고 나를 빼돌 저끼리 나눠가지고 자랑만 하고 있구나. 너무 섭섭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무식하다고 그 이야기 없다고 또 무식하다고 하고 말도 못하고 섭섭하고 꽉 차가지고 이제 수양회를 마치고 왔어요. 그 다음부터 죽어도 내 교회 안 나간다고. 난 무식하다고 난 무시하는 인간들. 그래 모친이 자세히 말했어. 알 거 없어. 하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영감 구원이란 건 뭐 그 떡덩어리도 아니고 상자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요. 그래 다시 풀려가지고 교회 나왔다 하더라고요. 일단 말이면 어쨌든 구원을 딱 받고 나면은 구원은 한 평생 안 없어져요. 구원은 팔아먹을 수도 없게 돼 있고 도둑질도 못 해요. 저는 구원을 팔아먹도록 해놨어. 구원 다 팔아먹고. 전 구원받는 법 아니까 금방 또 받으면 되지 뭐. 그죠? 또 팔아먹고 또 받고 또 그러고만 그래서 돈 벌 건데 구원은 다 팔아먹으려 해도 사는 사람도 없고 공짜로 주는 거라서. 여기 이제 38년 된 병자가 이 요한복음 5장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여러분 이번에 여기 집회에 왔다가 구원을 못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요. 조심해야 돼. 차 조심해야 돼요. 구원을 못 받는 상태 세상을 떠나면 특히 집회까지 왔다가 너무너무 한이 돼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여러분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늘나라 가니까. 내가 장폐쇄증으로 알아 누워 있다가 이제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내가 이제 그 저 뭐야 자꾸 전신을 잃어가고 죽어가는 걸 느꼈는데 그때 뭐 교회 생각하다가 그만두고 자식들 생각하다가 그만두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생각하다가 죄사함 받은 걸 알았어요. 그게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행복하고. 그래 한 두 시간쯤 지냈는데 갑자기 입을 안서 한 소리가 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 방귀를 껴서 방귀가 나왔어요. 병원에는 방구란 거 방기라케 하도 기해서 수술 환자는 반드시 방구를 한번 나와야 돼요. 의사가 혹시 장이 저절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저절로 풀리면 방구가 나옵니다. 가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수술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 너무 기뻐서 편안 기뻐했으니까 막 세상에 딱 죽음 앞에 서니까요. 미운 사람도 없고 뭐 맺을 사람도 없고 아무 진짜 편하다. 그러니까 고여있던 장도 다 풀려버리니까 다 마음이 풀리니까 그래 깨서가 밑으로 푹 내렸더니 푹 하고 나오니까 자, 아내, 여보, 이렇게, 잘 쳐다봐요. 나 금방 깨서 나왔어요. 제 아내 좋아하는 모습, 의사 선생님,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기 남편 방구 낀 걸 온 병원 떠들고 다니면서. 전 조용히 얘기해도 되겠는데, 그죠? 그리고, 오늘까지 행복해요. 남이란 형제나 저나 모든 구속함을 받은 형제자매들은 죽음 앞에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그래서 제가 이제 살 만큼 살았죠. 머리 허옇한데 언제 죽어도 뭐 행복한 거 하늘나라에서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 누워 있어요. 왜? 자기 나을 길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연못을 들어보고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 나으려고 막 하는데 이 병자는 물이 동하는 것도 못 들어가니까. 그때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가 있지만 아무도 그걸 들여다보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불쌍한 병자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시냐면 난 앞으로 연보 잘하면 돼. 기도 잘하면 돼. 나 앞으로 열심히 해야지. 그런 사람 안 찾아가요. 나는 이게 뭐 참 율법을 지키려도 잘 안 되고 죄를 씻으려도 잘 안 되고 착실하게 살려도 잘 안 되고 난 안 되겠네. 나는 길이 없어 못해. 꼭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신앙 예수님 당시 잘한다고 생각 서기관 발이 다 예수님 뺏기겠고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38년 된 병자, 가늠한 여자, 중풍병자, 문둥병자, 자기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사람 곁에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이런 형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난 죄가 많이 이걸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금방 죄를 여러분의 노력으로나 수고로 씻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님이 맡으셔서 다 처리를 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 38년 된 병자에게 얘기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다리 병신이 움직이지 못하잖아. 근데 내가 다 고쳐놨어. 걸어가봐. 돼. 하나님이 주님에게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네 죄를 다 씻어놨어. 깨끗하게 됐어. 너 이제 죄 다 씻어졌어. 죄 하나도 안 남았어. 내가 해놨어. 내 말만 믿고 받으니 걸어가봐. 돼. 하듯이.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네 문제, 네 어려움, 네 고난, 네 죄 다 해결해 놨어. 그냥 걸어가 봐. 돼. 하늘 올라가 봐. 돼. 내 말을 믿어. 다 해놨던 그 말을 믿어. 그 말씀 믿고 받아들이면 삼위 반리는 명자가 뭘 고쳤어? 아직도 그렇구만. 그러고 있으면 이제 예수님 말씀 안 듣는 거고. 예수님 말씀 듣는 그거예요. 그냥. 내가 좀 이런 얘기 자주 했는데, 작년 12월 달에 진주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했어. 거기 이제 어떤 자매가 칸타타 마치 합천교회 가서 잠을 잤는데, 합천교회 가니까 형제자매들 전부 다 이제 찾아와서 저는 밤 12시 넘어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 마치고 한 중년 부인 자매가 나타나더니 막 울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결혼 20년 동안 술만 마시고 있대요. 자매 울지 말고 내일 아침에 남편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그 사람 데리고 왔어요. 형제 구원받은 형제인데 하루에 소주를 7병, 뭐, 8병, 10병씩 마시는 거예요. 저는 소주를 최근에 한번 마셔봤어요. 작년 여름 수양회 때 강릉 갔었는데, 점심을 먹고 이제 해수욕을 좀 했어요. 손자들 데리고. 해수욕장 가니까 아이스박스, 빨간 아이스박스에다 뭐 음료수를 잔뜩 놓고, 지나가는 사람 취소하는 거예요. 그 나도 이거 취소하면 되냐? 가져갈 것은 한 여러 개 집어라도 한 개를 짚고 왔어요. 그래 이제 딱 따라 마시니까 뭐 생전 처음 먹는 맛인데 제가 어릴 때 소주 한번 마셔봤는데 그 팍 쏘는데 이건 그렇지 않고 약간 싸부름한 게 이상해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처음처럼. 아, 얘는 웃는 거 보니까 다 소주 마신 사람들에게. 처음처럼이 뭔지 몰랐죠. 그 며느리가 딱 보더니, 아버님, 이거 소주입니다. 얘도 소주를 마셔봤나? 그래, 나중에 그 소주를, 그래. 그 옛날에 소주는 탁 쏘는데 왜 이러냐고 물어보니까. 옛날은 소주 도수 30도였는데 요즘은 여자들이 많이 마셔서 여자 맛이 좋게 도수를 낮춰서 뭐 18도 그래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술 끊었다가 한번 그때 한 모금 마셔봤어 조금. 제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안 하고 나는 못하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줬어요.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혹시 여기 와오신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구원을 받아도 약간 의문이 있으면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갔다가 마주 죽음 앞에 있을 때 흔들리면 막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확실하게 예수님 피로 제 삶 확실히 받고 나면은 언제 어떻게 죽어도 뭐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매일 비행기 타고 다니세요. 나 비행기 타고 죽어도 비행기 추락에 죽으면 돈 많이 나오니까. 잘못하면 비행기 표값이 더 들는지 모르겠네만. 저는 그날 이후로 예수님으로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뭐 앞으로 뭐 10년 살아가면 지금 많은 10년은 제가 1999년도에 심장이 좋아진부터 지금까지 15년 됐는데 그때나 지금은 별 차이가 없어요. 건강에. 그때 심장이 굉장히 나빴었는데 이래서 하면 한 100살은 안 살겠나 싶어요. 하여튼 뭐 살아봐야 주님이 오락할 때까지는 뭐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전보가 와야가지요. 어릴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지만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은 그 생각 너무 행복하고요. 좀 어려워도 뭐 내가 뭐 한평생 사는 거 아니고 잠깐 살다 가는데 그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준비하러 다 해놓으셨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한 분도 그냥 가시지 마시고 내재가 확실히 사해졌는지 확인하고 아 사해졌네 깨끗해졌네 그 생각 들 때까지 말씀을 들으세요. 알겠습니까? 뭐 바쁘다고 갔다가 만일에 제사 확실히 못하고 꼴가닥 죽음이 다가오면 아이고 어떡하나 어떡하나 뭐 난리가 나죠. 우리가 심철장로 그 심철장 장인이 있어요. 그분이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는데 나이가 저보다 12살 많아요. 그래 83인데 돌아가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암 환자가 암이 있던 거 같았어요. 당장 이거를 야들아 야들아 난 솔직한 얘기하는데 내 구원 받았다고 말했지만 구원 받은 자신이 없다. 빨리 박 목사님한테 전화해라. 만날 수 있는지 나 구원문화 받고 가야지. 딴 거면 내가 80살 넘어 살았으니까 살 만큼 살았다. 나 빨리 구원받는다. 딴 거 아무 얘기하지 말고 박 목사님 전화해가 박 목사님 불러라. 그리고 그 어른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구원을 받으셨어. 구원 막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주님 앞에 가셨어요. 마지막에 내가 뭐 잘나고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재산 받고 할 나라 가느냐 못 받아 지옥 가느냐 그걸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집회를 하니까 오늘 이 집회까지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오늘 뭐 하루 종일 굶는다고 생각하고 뭐 안 가 다 두고 오늘 이 문제 확실하게 해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났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고쳐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제사함 받으시고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다가 주님 보시면 너무 복될 줄 믿습니다. 다시 눈을 감고 고개 숙여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